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과 말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3주 동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 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섯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장의 내용은요,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34절에서 46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다섯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진노가 가져올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요, 그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그제서야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났던 반응은 무엇이었고, 또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먼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장 34절이죠. 1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다고요?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말소리를 냈는데 그것을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의 말소리가 과연 무엇이었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가? 자,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자, 그 진노의 결과가 너무 무섭죠. 예,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 출애굽 그 1세대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결과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41절에 나왔습니다. 41절. 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노에 대한 결과를 그 무서운 결과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가 싸우러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경솔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기껏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싸우지도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올라가더라도, 싸우더라도 패배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러한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또 듣지 않은 거예요. 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령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죠? 그 결과는 44절에 나옵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그 결과 어땠습니까? 아무리 족속에게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자, 그제서야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모습이 어땠습니까? 45절 상반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하나. 통곡하나. 자, 한편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4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참으로 무서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34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원인이 된 너희의 말소리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어떠한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 자, 어떤 종류의 말이었을까요? 오늘 이 34절에서 46절 그 앞에 보면 어떠한 말소리였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자, 1장 27절. 신명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대요. 원망.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의 소리를 괜히 낸 게 아닙니다. 원망의 소리를 낸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왔던 사람들의 그 좋지 못했던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 12명 중에 10명의 보고 내용이 부정적이었어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선 가나안 정탐에 관련된 그 사실관계를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정탐이 하나님의 지시이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에서는요, 모세가 그때를 회상해 주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평소 그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 13장에서 14장 그리고 신명기 1장 그 모두가 정탐에 대한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순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신명기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두 구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먼저 있었어요. 어떤 명령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아주 코앞에 뒀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시하고 명령하셨는데, 자,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합니까?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 올라가서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장면, 신명기 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1장 23절. 자,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함에. 자, 민수기 13장으로 가볼게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자, 이 신명기 1장 23절과 민수기 13장 1, 2, 3절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탐꾼 파송을 승인하신 겁니다. 자, 백성들이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 말을 좋게 여겼다. 모세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제안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정탐꾼 파송을 승인한 것과 모세가 동의한 것은요, 이것은 뭐 순서가 바뀌어도 납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뭐예요? 가나안 정탐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의 제안이었고 백성들의 뜻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뜻이 개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이를 반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도 이것을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모세도 이러한 백성들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었다라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찝찝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민수기 1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땅 거민이 강하면 어쩔 건데요? 그리고 많으면 또 어쩔 건데요? 땅이 나쁘고 또 토지가 비옥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도대체 왜 모세는 이런 것들을 보고 오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처음에 얘기하신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1장 21절 봤죠?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차지하라 하셨어요. 정탐하고 야 거기서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토지가 좋은지 나쁜지 그거 보고서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런 어떤 지령들을 준 것이 저는 좀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뭐 백성들의 정탐꾼 파송을 제안을 받았으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왕 보내는 거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지도자로서 모세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여러 차례 반복하셔서 약속하셨던 말 그대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부터 네가 그 땅을 네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실 정탐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올라가서 하나님을 믿고 차지하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원망을 했죠. 그러니까 원망을 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제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처음에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면 저는요 확신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원망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참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완전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화를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에 자꾸 우리의 제안을 덧붙이는 것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거기에다가 우리의 말씀을 자주 덧붙이곤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신명기 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일단 정탐꾼의 보고가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어요. 땅이 좋더라. 자, 민수기 13장 27절에도 보면요. 그 땅 과일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그런데 신명기 1장에서는요.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게 우리를 미워하셔서 멸하시려고 그랬던 거구나라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좋다는 보고만 듣고서 이런 반응을 했던 것은 아니죠.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보고가 있었어요. 자,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다른 게 나옵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나옵니다. 신명기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이제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든 그 보고 내용이 무엇이었는가가 나오죠. 자, 근데 민수기를 보면요.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갈렙은요.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자기도 보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예, 장대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리고 성읍도 보고 왔는데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 보고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갈렙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명령을 기억했어요. 그대로 올라가자 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고 합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 결과를 그 백성들이 스스로 단정짓고 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야, 우리 백성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의 백성들 절대 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 봐도 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메뚜기 같다라는 말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정탐꾼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레짐작으로 뭘 해요? 쟤들도,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걸? 메뚜기라고 생각할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쟤네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라는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하는 말들이 뭐예요? 야,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으면 좋았을 걸. 그냥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다면 좋았을 걸. 가나안에 가서 칼에 죽느니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저 사기꾼 같은 모세 저거 무시하고 우리끼리 다시 지도자를 뽑자.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이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덜어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야, 이거 상대가 안 되겠는데? 야, 그 사람들하고 싸웠다가는 우리가 죽겠는데? 아마 그 정탐꾼들이 본 것이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원망과 통곡하는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원망과 통곡의 모습이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통곡과 원망은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인가? 이들의 통곡과 원망이 어떠한 근본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원망이 과연 어떠한 원인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껏 경험해 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의 원망과 통곡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원망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제공해 주셨어요. 반석이 터지게 만드셨어요. 배고프다고 원망했을 때는요, 뭘 공급해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낮에는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랫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그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을 나올 때에 이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육지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그 물속에서 수장되어 죽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백성들은 똑똑히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 까먹었던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를 이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가리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1장 32절 볼까요? 신명기 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들의 통곡과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아, 니네들이 나를 못 믿는구나.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행한 일을 다 잊어버렸구나. 기억조차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뭐 출애굽기, 민수기의 내용을 쭉 보면요, 원망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개요 시간에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잠깐씩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27절에 보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28절, 29절,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원망하는 한 그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너희 시체가 다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는 결단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원망은요,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왜냐고요? 원망은 불신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는 자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다수 의견에 휩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수, 소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원망하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부정적인 다수의 의견에 휩쓸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긍정적인 보고는요,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10명, 다수의 부정적인 그 의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지레 겁먹고 지레 짐작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맨 처음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아, 우리 정탐꾼 보내보자.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먼저 보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요, 지레 겁먹고 지레 짐작을 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스스로를 낮춰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야. 아무것도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을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들을 보아야 할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신들의 그 초라한 모습을 봤던 것이죠. 자,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말씀은 제쳐버리고 자기 말들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계산 등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예, 그게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면요, 그 백성들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들겨 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특징. 원망하는 자들은요, 권위와 절차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정탐을 말했을 때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좀 뻘쭘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갑자기 제안을 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정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뻘쭘한 겁니다. 아니 내가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왜 정탐을 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던 백성에게 지금껏 경험해왔던 하나님과 그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던 모세 입장은 어땠을까요? 모세 입장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가끔가다 저희 집도 그러는데 아마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들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 집 애들도요. 그 이제 게임을 막 하고 싶을 때 얘네들이 이제 눈치를 보다가 먼저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한테 가가지고 게임 해도 돼?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 허락할 때도 있지만 이제 거절할 때도 있어요. 아, 안 돼. 지금은 안 돼. 나중에. 그런데 얘네들이 거절받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엄마 말을 알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안 그래요.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요. 아빠 우리 게임해도 돼? 예. 제가 아내가 했던 말을 만약에 몰랐다면 모르고 제가 해 이랬다면은 엄마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그 권위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권위들과 절차들과 방법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뭡니까? 예, 뉘우치는 듯 뒷북을 치면서요. 책임 못할 짓을 하다가 스스로 망해버립니다. 오늘 신명기 1장 그 본문에 보면요. 41절부터 45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우스운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어떻게 했다고요?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제서야 올라가겠다고 해요. 이 뒷북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야, 그래 너네들이 깨달았구나. 그래 올라가.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도 단호하십니다. 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러지 마라. 야,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은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야, 무서운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패할 거야. 올라가지 마. 자, 그동안에 이겼던 싸움은 어떻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전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전투였거든요. 근데 함께 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 올라가지 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근데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명령을 거역하고 무작정 올라가 버립니다. 아니, 이게 또 뭡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44절에 어떻게 돼요? 보기 좋게 당하고 맙니다. 보기 좋게 져요. 그리고 45절에 보니까요, 호되게 당한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뭐라고 통곡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100번 잘못했습니다.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그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 기울이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원망하는 자들의 말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전쟁이 존재합니다.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곤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까지 수많은 전쟁을 겪었죠. 근데 우리는요, 대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만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리가 소위 성전 이르잖아요. 거룩한 전쟁. 그렇게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을 믿는 그 백성들과의 전쟁을 했다. 예, 맞습니다. 그 전쟁을 했죠. 우리가 대체로 그러한 전쟁을 생각하는데 사실 보니까요, 이러한 전쟁들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전쟁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설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혀로 싸우는 싸움. 자, 다시금 말하자면 말씀과 말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말씀과 말들의 전쟁. 하나님의 말씀 vs 그 다음에 인간의 말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인간들은 자기의 계산에 의해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해버려요. 계속 하나님 앞에 투덜거립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주는데 또 거기에 대한 인간들의 말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 신명기 1장 본문이 그러한 양상,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들이 전쟁을 하는 듯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이 신명기는요, 자기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한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2세대에게 들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은 1세대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망하는 그 1세대의 모습을 너희들이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훈 삼으라고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들려주는 것이 신명기예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말고도 성경 안에는 수많은 썰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들이 대립하고 전쟁하는 그런 양상.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하나님과 가인. 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아우가 어딨냐? 물어보세요.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야, 여러분, 이렇게 시건방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 봐 그걸 물으셨을까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말대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수많은 썰전이 등장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안식일 논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싹을 이렇게 따서 먹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하죠? 어떻게 안식일에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했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과 썰전을 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한 번에 이런 적이 있어요.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 선생이신 주님이 어찌 그런 일을 당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 베드로의 인간의 말이 전쟁을 벌이는 양상이죠. 그리고 사도이자 목회자였던 바울, 그리고 여러 지역의 교회 성도들, 이들 사이에도 설전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준 적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자, 메추라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예.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뭔가 이스라엘이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행했던 악이 어떤 것들인지 네 가지로 나열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음행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네 가지 교훈을 주면서 하나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원망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사도 바울이 첨가를 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에 보니까는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왜 이러한 교훈들을 주는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세가 되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겪었던 것보다 어쩌면 더 심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이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너희들이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와 같이 이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이, 이러한 엄중한 경고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엄중한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출애굽 1세대와 더불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분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에게만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였던 이 모세조차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였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모세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었죠? 예,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제 무리바 사건이라고 있죠.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두 번이나 칩니다. 하나님이 반석 치라고 안 하셨어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반석을 두 번이나 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모세가 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예,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했던 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물이 없음을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모세는요, 그런 백성을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도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모세의 이러한 원망은요, 사실 오래전부터 그 마음속에 잠재해왔던 거더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 민수기 20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약 그 사이에는요 38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그 38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동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러한 원망이죠, 이거. 이러한 탄원, 이러한 탄식 절규를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모세의 이런 원망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는 자기가 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의 말씀이 저는 너무 참 참담한 것 같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죽여달라고. 그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까?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는 모세조차도 사도 바울의 그 표현처럼 선 줄로 알았지만 조심하지 못했고 결국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싹을 트고 그것이 폭발해서 결국에는 무리바 그 반석 앞에서 두 번이나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위대한 이 모세조차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러한 사람들 역시 다 그렇게 원망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닐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해요. 이 교훈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게끔 주려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했던 그 네 가지 교훈, 그 처음에 있는 그 세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 아마 잘 지키실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원망하지 말라.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원망은 안 해요.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러시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진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 안 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의 그 거의 명령이었죠. 아버지의 뭐 권고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에게 좀 강요를 하셨어요. 신학교에 가야 된다.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신학교를 가고 그렇게 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이렇게 살면서 때로는 아, 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원망한 적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 아빠가 나를 목사로 만들려고 하셨나?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아내,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신 적 없으세요? 처음에는 그토록 사랑해서 그렇게 원해서 내 여자, 내 남자로 만들려고 했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니까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배우자를 원망하곤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내 말을 따라주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녀들을 원망합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 내가 저걸 낳아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부부끼리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아, 제가 왜 저래? 누구 닮아서 저래? 예, 못난 거, 못하고 있는 거는 배우자를 원망하고, 그리고 내 자식이 뭐 잘하는 거 있으면 나 닮아서 그랬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우리가 내뱉곤 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는 어떻죠? 일터에서는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웠던 직장에 들어가서 좀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좀 해볼만 하면 조금만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직장의 동료들이나 상사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하다가도 내가 뭔가 마음에 뒤틀리는 일이 있으면 교회를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또 성도들을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야고보서에 보면요.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가족을, 내 직장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적입니다. 가나안의 그 보이는 기골이 장대하고 강해 보이고 많아 보이는 그 가나안의 적들보다 더 무서운 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서 우리의 입 밖으로 내뱉는 그 원망의 말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을 줄여야 돼요. 원망을 이렇게 없애라고까지는 저도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요, 제 마음속에, 제 말속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줄여야 되는데요,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뭐 때때로는 하는 방법이지만 이 원망이 기도로서 승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 그건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좋아요. 왜 그렇죠? 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고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기도로서 승화시켜야 돼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은요,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원망으로 채우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채워야 돼요. 내가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말을 내뱉는 거. 그렇게 해야 우리의 원망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또 앞으로 당할 일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기억해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 온 성도들이 우리가 최소 1년에 1독 하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 읽는 데에 정말로 시간을 많이 내시길 바라요. 우리들은요, 참 우둔해서 말씀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어떠한 희생이 나를 위하여서 있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려면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부르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유행가나 세상의 어떤 소리를 듣기보다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이걸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나는 메뚜기와 같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지, 그 믿음으로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꼭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간증의 내용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게 나타내신 그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서로에게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말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 안에서, 그리고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더 이상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원망,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감사의 찬송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완전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원망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참으로 어그러진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 본보기 삼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간적인 말들로, 우리들의 합리적인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 광야에서 죽었던 그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을 드리며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그러한 모양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여 이제는 모든 원망하는 말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또한 선교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